우리는 이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온 세상에 증거되고 또 편만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과 스데반과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과 그리고 13장 이후에는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과 로마로의 여정이 나타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사역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는지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서 누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 이 사도행전의 중심인물이 바울이라고 해서 우리는 바울 한 사람의 어떤 능력과 그의 헌신 그런 사건들을 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와 같은 능력을 나타낸 것은 그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둘 다 데오빌로에게 보내진 편지인데,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복음서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너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 갈릴리에서 사역하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사라질 것 같았는데,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는가,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과,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여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이방인이 살고 있는 곳까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는데, 마침내 바울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로마에 이르기까지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울 한 사람의 개인의 행적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심하다 때마다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바울의 삶에 나타났고 제자들의 삶에 나타났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제자들은 당국자들에게 이제는 사로잡혀서 그들이 옥에 갇혀서 죽고 고문당하고 복음이 거기에서 끝날 것 같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로잡혀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들이 매를 맞지만 그들이 그 매맞는 것이 두려워서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도리어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이 고난을 받는 것을 그들이 더 기뻐하는 그런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박해를 받고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는 사라질 것 같았는데 그런데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제자들이 사마리아와 유대와 이방인의 땅들에게까지 가서 그 불꽃이 온 사방으로 퍼져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복음이 편만해지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잠잠히 살펴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분명히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자락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사람만이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바울은 한 사람으로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 뿐이지 베드로나 또 요한이나 아니면 주님의 모든 제자들 그리고 오순절에 그 곳에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회심한 5천명의 제자들 그리고 더 수많은 그와 같은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와 같은 복음을 위한 수고의 삶을 그들의 삶에서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대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 사도행전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이 로마로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도리어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보면은 대단한 결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하게 끝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마치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다음에 뭔가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나오지 않고 끝난 이 사도행전 28장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사도행전 29장을 또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울 이후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했던 이 복음의 이 역사, 복음의 사역이 바울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고 연구한 모든 성도들은 이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빨리 끝을 맺고 있고 바울의 그 삶의 더 극적이고 그 마지막 부분까지 기록하지 않고 끝내점 하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 바울 복음 사역이 바울 한 사람의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사역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중단 없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마지막 행적을 통하여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그런 믿음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로마에 들어가는 바울과 그곳에서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성도들의 위로는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멜리데에서 석 달간의 겨울을 보내고 드디어 로마로 향한 모습을 봅니다. 11절을 보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정을 보십시오. 그들은 먼저 시실리의 수라구사에서 배를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서 로마의 본토, 여러분 구도와 같이 생긴 로마 그 이탈리아 땅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면 그 발끝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 이르러서 하루를 지낸 후에 남풍이 일어나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디올은 오늘날의 나폴리 근처의 항구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이 보디올에서 로마에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 오늘날의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 이 길의 이름을 아피아 가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약 43마일, 6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부터는 길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걸어서 로마까지 가는 것이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 보디올에서 내렸고 그가 보디올에서 내린 다음에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서 7일간을 머물면서 보디올에 있는 형제들을 만났고 그들의 청함을 받아서 7일을 그들과 함께 머물렀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보디올에 내려서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찾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만났고 또 그들과 7일을 교제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안식일을 한번 그들과 함께 지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안식일을 보냈다는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분명히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 아피아 가도를 따라서 여행을 시작하였는데 여기 보면은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로마로부터 온 형제들이 그들을 마중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트레이스 타베르네를 삼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게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이 트레이스는 셋을 말하는 것이고 타베르네는 여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인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는 이 로마 제국을 관통하는 많은 고속도로가 있었는데 그 고속도로는 일정한 거리마다 이런 여관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루 여행을 하면 그 여관에서 묵고 그 다음 여행을 하면서 그 다음 숙소까지 일정한 거리에 이런 여관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삼관이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로마로부터 자기를 마중 나온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에서 삼관에서 로마까지의 거리는 약 43마일, 즉 50km 떨어진 곳입니다. 즉 바울이 보디올에 도착했을 때에 바울이 소식을 전했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믿는 형제들이 소식을 전했든지 로마에 이 소식을 전했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에 있는 형제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울을 만나기 위하여 이 길을 따라 내려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간, 즉 삼관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누가는 15절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로부터 온 형제들을 만나고 그들이 자신을 마중 나온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얻었다고 그렇게 누가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으로서 바울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항상 옆에서 본 사람이 아닙니까? 바울이 6개월간의 이 항해를 통하여서 로마로 올라가는 마지막 길에 들어섰는데, 여러분, 그들은 풍랑에 시달렸고 그리고 겨울을 어렵게 지냈고 이제 로마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행길을 걸어가고 있는 바울과 그 일행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비록 그렇게 고대하던 로마로 올라가고 있지만 그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수로서 매인바되어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로마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로마로부터 온 형제들이 자신을 마중 나왔고 그들을 만났을 때에 바울은 크게 기뻐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하였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형제들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서 편지를 보냈을 때에 그 편지를 읽은 형제들일 것입니다. 한 3년 전에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이제 바울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그를 마중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하여서 바울은 큰 위로와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울이 그동안의 여정을 통해서 매우 피곤하고 지치고 그리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로마로부터 온 형제들의 영접을 받고 바울이 그동안의 모든 시험과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그가 이제는 극복하고 그의 마음이 새롭게 위로를 얻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걸어왔던 그 길들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신 이후로 거의 3년 만에 그가 이제는 로마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런데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그를 마중 나와서 그를 영접한 그 사실로 인하여서 바울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고, 그는 비록 로마를 한 50km 앞두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그렇게 보기를 원하였는데, 그들이 자기를 마중 나와서 자기를 영접해 준 그 사실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형제들의 영접을 통하여서 크게 담대함을 얻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가 바울이 담대함을 얻었다는 것은 바울이 긴 여행과 고단한 여정을 통하여서 상당히 힘이 소진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든지 바울이 지치고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이제 로마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가장 긴장되고 어려운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평탄하고 편안한 여행길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을 거치고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부터 형제들이 50km를 걸어와서 자기를 마중 나왔을 때에 자기를 마중 나온 그 사실, 그리고 그들을 만났다던 그것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위로해 주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논산훈련소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훈련이 뭔가 하면 이 행군입니다. 50km 행군을 밤에 하는데, 그런데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냐라고 한다면 저기 이제 거의 다 밤새 저녁 6시부터 아침 새벽 5시까지 밤새 걸어서 이제 저기 부대가 보이는데, 그 부대가 부대 별빛이 저기 보이는데 아무리 걸어도 부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조금 한 2, 3km의 거리가 밤새 걸었던 그 시간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순간이었다는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랬을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로마에 올라오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풍랑 가운데서 그들은 죽을 뿐 하였고, 배가 난파되었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3개월의 생활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50km 정도만 걸어가면 로마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 순간이 그에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는 기대치 않게 로마로부터 형제들이 그를 마중하기 위하여서 나와서 자기를 만나 주었을 때에 여러분, 바울은 큰 위로와 담대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형제들의 친절하고 배려 있는 행동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힘이 되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의 형제들의 이 작은 행동, 그것은 바울에게 가장 큰 힘과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지치고 힘든 영혼을 위로하고 새롭게 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난한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보다 큰 용기를 갖게 하는 힘이 되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로마의 형제들이 보여준 이 행동이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 중에는 참으로 자신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의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게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형제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들은 우리 형제들에게 작은 위로의 말과 그리고 기도와 그들에게 보여주는 조그마한 친절이 영적인 싸움을 힘들게 싸우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크게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들의 믿음의 싸움에 무관심하지 말고, 우리들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형제들과 함께 나누면서 친절과 배려심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친절과 배려가 지친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엘리야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엘리야가 주님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먼 길을 오고 갈 때마다 수넴에 있는 한 여인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그는 그를 위하여서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다락에다가 작은 방을 마련하고 엘리야가 오고 갈 때마다 거기에서 쉬게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종의 마음 가운데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여인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 여인은 아들을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되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로 주신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성도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관심과 친절과 배려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가 이 자리를 떠나는 것으로 우리는 남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자리에 모아주신 우리 성도들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여러분, 우리들은 서로를 향한 작은 친절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그 작은 관심과 섬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선교사들을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외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고국을 방문하였을 때 그들의 처지와 형편이 참 외롭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선교사들에게 작은 관심과 섬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친절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서 함께 순례길을 가는데 서로에게 큰 그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와 같은 관심을 베풀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바울이 유대인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좌절되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들은 바울이 이제 로마에 들어가서 한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디에서든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0장에서 11장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먼저 이 복음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전파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선택한 그 선택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하였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고집스럽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을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바울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고 그리고 반대하는지 그는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1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완고하게 복음을 반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셔서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서 구원 얻는 그 일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서 그들도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이 이방인들의 회심을 통하여서 몇몇 유대인들은 다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언제나 그는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신 것은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계획하셨다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먼저 유대인들을 만났고 회당을 방문하였고 거기에서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부터 시작하여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지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바울이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온 바울도 먼저 자기의 동족 유대인 지도자들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17절에서 22절 말씀에서 자신이 왜 가이사에게 자기 일을 호소하게 되었는지, 가이사의 법정에 서게 되었는지를 그가 자기의 동족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설명한 것은 자기의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짜를 정하여서 바울이 거하는 곳으로 와서 바울의 말을 듣게 되었는데, 바울은 자신이 거하는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노력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노력의 결과는 슬프게도 24절 말씀 보시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서로 맞지 아니하여서 흩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시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하여 그들이 모이려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바울은 또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바울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그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서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끊임없이 호소하였지만,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 호소를 거절하고 끝까지 불신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달아 알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모습에서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신앙에 대한 심판이 확정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우울하였겠습니까?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슬프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또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이와 같은 불신앙의 거절을 통하여서 바울은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향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는 마음에 낙심되었지만, 그러나 이 낙심하는 마음을 뒤로하고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 복음이 이방인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셔서 이 로마에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가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첫 번째 원리에 충실합니다.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이 막혔을 때에 그는 하나님이 한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열어놓으신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비록 유대인을 향한 그의 간절한 마음이 좌절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사역의 장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인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항상 자기의 뜻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도 항상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대로 어떤 일들이 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부르심, 새로운 사역의 장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기대하고서 그것을 살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새로운 사역의 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좌절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문을 닫으실 때는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항상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복음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보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제는 복음의 증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 복음의 사역이 바울이 로마에 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마치 어떤 결말이 끝나지 않고 끊어진 이 필름처럼 갑자기 끝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든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학자들은 이 바울의 사역이 이 로마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이 로마에서 2년간 지내다가 결국은 황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 앞에서 그가 무죄 판결을 받고 자유의 몸을 그가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마케도니아로 가서 2년간 형제들과 함께 더 지내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로마로 올라와서 잡히게 되는데 잡혀서 로마로 오게 되는데 그리고 로마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순교당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바울의 생애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은 황제 앞에 서기까지 그는 2년을 자기의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하면서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바울의 끝나지 않는 복음 전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자기 집에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복음 사역의 진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복음 사역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셋집에서 많은 사람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라고 했을 때 이 말은 그냥 자기가 새들어 사는 집이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번역본들에서는 이 말을 그 자신의 비용으로 또는 그가 번 것으로 거기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다른 누구를 의존해서 거기에서 2년 동안 지낸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가 돈을 벌면서 자신의 비용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활비를 벌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이 열린 마음과 열린 사역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집을 개방하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현대사회가 매우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 집에 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자기의 삶을 개방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자기를 개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참으로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열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자기를 개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집도 개방하여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영접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들은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서 그들에게 함께 식사하면서 자기를 개방하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개인적으로 친밀한 그와 같은 관계를 맺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이 생활의 스타일은 참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거리가 멀고 너무나 세속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 전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개방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참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차를 사줄 줄도 알고 밥을 사줄 줄도 알고 그리고 같이 함께 하면서 참 그 사람들과 친밀해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렇게 열려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복음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다른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그저 먹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가르치는 것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전파하고 가르쳤다는 말은 그가 선생으로서 어떤 진리를 가르치는 그 일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호소하고 그들의 마음에 호소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객관적인 진리의 전달자로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알고 있는,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를 그 사람도 알고 받아들이고 자신이 누린 그 복음의 놀라운 그 능력을 그 사람도 가지게 되기를 그가 간절히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가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 전도가 바로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이지 그냥 복음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으로 다가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참 복음을 호소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이 참 해산의 고통,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한 사람의 영혼을 얻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영적인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갇힌 중에서도 얼마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는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자신이 메인 것은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고 온 시위대 안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수고를 보고 형제들 중 다수가 주를 신뢰하고 겁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유로운 몸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죄수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이었고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었고 그는 가장 가벼운 그런 구속을 받고 있었는데 자기 집에 거할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항상 이 황제의 시위대 병사들이 한 명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가 그 병사와 같이 묶여 있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어찌하든지 바울이 하는 말과 행동과 모든 일에 이 시위대 병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전담맨으로 바울과 함께 계속 있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아마도 이 황제 시위대 병사들이 번갈아가면서 이 바울과 많은 시간을 같이 있어야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바울을 볼 때에 이 로마의 병사들이 이 바울의 말과 행동을 볼 때마다 그것이 그들 안에 굉장한 이야기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싫든 좋든 바울의 말을 항상 들어야 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생활해야 했습니다. 바울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모습을 그들은 함께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황제의 시위대 안에서 아주 큰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비난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과 행동이 이 로마의 그 황제의 시위대 병사들에게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에 있는 형제들도 담대함을 얻어서 겁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은 죄수로서 메인 몸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사역이 힘을 얻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시위대 병사들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 생겨났을 것이고 거기에 있는 형제들도 담대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갇힌 중에 옥중 소신을 기록하였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과 같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것에 대한 놀라운 서신이 기록되었고 그리고 목회 서신이 기록되었습니다. 많은 형제들을 위로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 갇힌 자 된 이 고난이 복음의 사역을 좌절시킨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는 고난 가운데서 더 놀라운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은 참 힘과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이 바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말하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위대한 창조의 배경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개인의 이 고난을 비극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 개인의 고난이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존 번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교도 시대의 존 번연은 12년 동안 설교한다는 이유로 감옥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는 6년의 감옥 생활을 한번 하였고 잠시 풀려났다가 또다시 설교한다는 죄목으로 그가 6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존 번연 두 번째 이 6년의 감옥 생활을 통해서 그가 아주 놀라운 책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철로역전입니다. 기독교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 철로역전이 존 번연이 가장 어려운 그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고난 때문에 슬퍼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 순종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참으로 우리들은 바울이 메인 몸이 되어서 고난 중에서도 이렇게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고난 가운데서 영적인 수고와 노력을 계속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